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유다가 받게 될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7절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의 죄가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 이 제단이 바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로 바알의 제단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본래 예루살렘 성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의 제단에서 행해진 유다의 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이 바알의 제단들에서 드려진 이 제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언덕 위와 무성한 나무 곁과 들의 산 위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하면서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이 죄악은 한두 번의 우상 숭배로 어쩌다가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습관이 우상 숭배의 습관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지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통해서 반복 행동을 할 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패턴이 되어서 이 보상을 목적으로 신호가 주어질 때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두크대 연구팀에 의하면 사람은 깨어있을 때 45% 정도를 습관에 따라서 반복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매일 깨어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삶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흡연가들이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지나가다가 흡연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이때 반복 행동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MRI를 찍어보면 그 인간에 대해 습관을 담당하는 그 영역에서 활발하게 뇌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습관은 이렇게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전인격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방위로 행해지던 이들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결과 유다는 재산과 보물과 심지어 산당까지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다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원수들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을 선택한 습관적인 이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선민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긍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므낫세 치하에서 이루어진 우상의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바벨 아세라상을 만들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가 죄인들의 길을 선택하게 하였고 마침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한두 번의 잘잘못에 의해서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악이 가득 찼고 날마다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것을 선택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삶이 굳어진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는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저주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자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비교되었는데 메마른 땅과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생존하면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에 복을 받을 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에 비교되는데 폭염이나 가뭄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날마다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자들이 바로 복을 받는 자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대상 중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들은 복을 받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주와 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확히 시행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간사하고 부패하였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을 다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살피십니다. 인간에게 숨겨진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과 벌로 보응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나 어떠한 실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간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개인 탄원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간구가 모두 다섯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간구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고백하며 또다시 간구하는 이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의 삶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입의 메시지는 말씀의 그 메시지는 이 동시대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같은 고난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사역을 감당하면서 심각한 위기와 고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선지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매 순간 자신의 실존과 사명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노성벽으로서 그 모든 백성들의 저항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저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폐역한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조소합니다. 예언 성취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라고 모욕을 줍니다. 1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였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선지자는 현실에서 대단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재앙의 날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며 내 입술로 선포된 말씀들은 주님의 목전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그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아픔을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면서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7절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는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유다 왕들이 출입하고 모든 백성들이 출입하는 백성들의 문에,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주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궁전을 삼키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명령을 지키면 이 성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에 유다는 또다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전적인 폐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본문에 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안식일의 요구 역시 이 요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요구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성실하게 이 일을 행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민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시고도 회복과 구원 또한 생명의 길을 주시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시간을 보내시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